사사기 맥잡기 일곱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이제 재판관이 나옵니다. 재판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의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내주어서 이제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압제 당할 때 이들이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출자를 일으켜 주셨다. 그 구출자를 성경에서는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존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사기에는 12명의 재판관이 나옵니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제가 다 적어봤습니다. 3장에는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삼갈, 그 다음에 4장, 5장에는 드보라와 이제 바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개 이제 드보라만 재판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8장에는 기드온이 나오고 9장에는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로 기드온의 아들들 69명을 한 돌에서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악한 사람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전통적으로 자기 스스로 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겨져서 재판관들의 수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12장에는 돌라, 그 다음에 야일,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이제 재판관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이야기는 사실 끝난 거예요. 12명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를 하나님이 이제 기록하게 하시고 특별히 17장에서 21장까지는 그 재판관들의 시대에 그 사회적인 그 모습이 좀 어떠했는가. 가정의 모습, 또 사회의 모습, 또 국가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변에 있던 그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쫓아가게 될 때 그들의 그 영적 아니면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그런 그 타락이 어떠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5장에는. 그래서 여기 5장에는 재판관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다만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여기 사사기를 기록한 그 사람의 그 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맥잡기 여섯째 시간에는 17장하고 이제 18장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 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일을 위해서 어느 면에서 이제 고용이 됐던 이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 요나단이라고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오며 그 다음에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토를 버리고 탐욕에 빠져서 결국은 저 위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무고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단지파의 어떠한 그 영토를 만들면서 단지파가 이 미가가 만들었던 그와 같은 그 형상들을 세우며 그 다음에 그 레위 사람 요나단 그 요나단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아예 그 지파 안에다가 고착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살펴보았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성경이 이 단지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이제 다 끝나고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상숭배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여기 사사기 기자는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에서 21장도 그 사사들이 살던 그 시대의 사회상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몰락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하고 거의 유사해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또 동성애가 일어나고 또 이런 갱 조직같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인을 죽이기도 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오늘 21장에 가서 보면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무법천지가 발생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재판관들의 시기다. 이런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TV나 TV의 드라마 아니면 영화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전에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 한 50년, 60년 전에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영하고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수 있을까 한 게 5-60년이 지나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데서 보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앞으로 20년, 30년이 되는 그 시점에 가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 상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데이터와 사람들의 그 추세와 사회의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사회가 이렇게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얼마 지나게 되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일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한 3,300년, 400년 전의 일이에요. 3,300년, 400년 전의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조명을 해보면서 정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우리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참으로 실감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백성이 떠나게 되면 그 나라에 악이 넘치게 되고 악이 넘치면 말 그대로 그 나라 백성 자체 아니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 쓰면서 교회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악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요만한 누룩이 전체 누룩을 다 뜨게 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죠 여러분. 반죽하는 거 이스트 요만한 거 집어넣은 그 이스트가 누룩인데 그냥 밤새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이 발생할 때는 속히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될 때 우리 17장, 18장에 나왔던 그 미가의 우상 숭배가 횡행하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겨우 600명만 남는 거예요. 한 4만 명 되는 사람, 4만 명 되는 남자에다가 거기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만 명이 30만 명 되는 그런 한 지파가 다 죽고 600명만 남는 이런 악한 일이 지금 여기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재판관들의 그 시대가 이 정도로 흉악한 그런 시대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를 여시면서 이상하게도 그 얼마 안 된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을 세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사사기 19장은 레위 사람의 첫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 가서 보니까 재밌어요.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무정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정부 상태가 대단히 무서운 거다.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정부 상태가 될 때 사람을 납치하고 동성애가 횡행하고 그렇죠?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 12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에브라임 산 쪽에 머물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걸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 재판관들의 도시들 그림을 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영대역이나 큰 글자 작은 성경에는 7쪽에 있고 그 다음에 스타디바이블은 18쪽에 있습니다. 이 재판관들의 도시들. 가서 보시면 맨 밑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 그 위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유다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조그맣게 베냐민이 있죠. 그렇죠? 베냐민 바로 위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 자, 어떤 레위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어느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첩을 하나 취했는데 그 첩은 어디 출신이라고?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해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가서 보시면 거기 베들레헴이 나오시죠? 예. 그래서 베들레헴이 요 밑에 유다에도 있고 저 위에도 베들레헴이 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 말고 저 밑에 있는 유다에 속한 그 베들레헴 거기서 이제 첩을 취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장 18장 거기 공부할 때도 레위 사람이 하나 나왔죠. 그 사람이 이름이 지금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다 레위 사람 때문에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따로 구분해 놓은 레위 사람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거의 멸절당하는 그런 일도 레위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자 2절 가서 보니까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창녀짓을 행하고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떠나서는 어디로 갔냐?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어디에 살다가 저 외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레위 사람하고 살다가는 이 밑에 있는 자기 친정집 어디요? 베들레헴 유다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법이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 간음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돌을 쳐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지금 법이 지금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신정국가의 법이 해이해지니까 이 여인이 지금 도망을 가서 자기 친정집으로 가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첩이 나오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 영어로는 이제 concubin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아내는 wife고 그 다음에 첩은 concubin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첩은 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취하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첩을 취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첩도 법적으로는 아내예요. 법적으로 아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내를 취하려면 그러면 그 아내의 그 아버지 되는 사람에게 지참금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 지참금을 가져다 주고 아내를 사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내를 사오면서 법적인 아내로 이제 만들면서 약속을 해요. 음식을 주겠다. 그 다음에 옷을 주겠다. 그 다음에 아내로서의 결혼 특권을 주겠다. 이런 모든 것을 받은 법적인 아내예요. 이 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어느 경우에 대개 첩을 취하느냐. 자기가 처음 아내로 맞은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 많은 경우 가서 보시면 이제 첩을 이제 취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첩이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은 법적으로 유효한 그 사람의 진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이.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내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그 정식 아내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첩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거나 천히 여기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이제 첩으로 그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첩제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평생토록 살다가 이렇게 죽는 그와 같은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대인들 사이에는 특별히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첩을 취하는 그런 관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고 계속해서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혼의 문제를 언급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기드온,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같은 경우는 천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아내와 첩이 천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아내가 몇 달 동안 가 있었냐면 네 달을 이제 보냈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남편이 이제는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사는 게 에브라임, 유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에서 베냐민을 거쳐서 이 밑에 지금 유다 땅 내려와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정히 말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에게 잘 대우하고 뭐 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한 이후에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남편을 소개하고, 이래서 그 장인이 자기 사위가 왔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그 밑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거기 가서 보니까 며칠을 머물렀냐 하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며칠, 닷새까지 이제 머무르는 가운데, 떠나려고만 하면 장인이 자꾸 붙들고 먹고 가라, 쉬고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돼서 드디어 닷새째까지 지금 이게 넘어가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닷새째 아마 오후쯤 된 것 같아요. 장인이 또 먹고 쉬고 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오늘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오후에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종과 그 다음에 나귀를 데리고,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 유다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어딜 가야 돼? 베냐민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사기 5장 6절 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사회 풍습 아니면 사회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강도가 많고 말 그대로 무법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여행하기가 어려웠다. 샛길 이런 게 다 비어 있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어찌됐든 빨리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잘못한 거죠. 낮에도 떠나기 어려운 그런 길을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떠나서 올라가니 금방 해가 지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는 어찌됐든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아마 오후 늦게 자기 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냐.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여기 지도 가서 보시면 베들레헴 바로 위에, 여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베들레헴하고 여기 베냐미라고 쓴데, 바로 거기 바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여부스였습니다. 여부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도시를 점령을 해서, 그래서 다윗의 도시로 만들면서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자, 그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제 도착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부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직도 이방인의 도시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거하기는 본인 판단에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예루살렘, 여기 베들레헴,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저 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꺾기 시작한 거예요. 왼쪽으로 꺾으면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베냐민의 그 도시가 여기 나오면서 라마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베냐민의 라마. 네. 그 라마 근처에 기브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여부스에 거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 서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서 라마나 기브온이나 하여튼 빨리 거기 도달할 수 있는 그 도시로 가자 하고 이제 길을 왼쪽으로 틀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아마 뭐가 나타나요? 기브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 해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밤에 불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해가 딱 떨어지면 그냥 완전히 깜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도저히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빨리 자기가 살던 에브라임 산지로 갔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5절. 그들이 기브아에 가서 머물려고 거기로 돌이키니라. 그가 들어가서 도시의 거리에 앉았는데, 도시의 거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도 나와서 우리 집에서 묵고 가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후에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살던 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0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가 지금 너희 땅을 버리고 그리고 여기 이방 땅에 와서 지금 나그네로 지냈는데 거기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너희를 학대 많이 했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그네를 만나거든 나그네에게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했던 그런 고난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누차 이야기합니다. 아주 율법의 그 말씀 안에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해가 다 져갖고 깜깜한데 아무도 뭐 움직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지금 도시의 거리에 그냥 나가서 털퍼덕하고 지금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한 노인이 나오는데 이 노인도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나도 에브라임 산 사람인데 알겠죠? 이 베냐민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사는 원래 거기 출신 사람인데 사는 건 지금 베냐민 사람들의 기브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노인이 나와서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 무엇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18절에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죠. 베들레헴 유다에서 지금 아내를 데리고 여기 베냐민의 도시 여길 지나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해가 져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묵고 자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구걸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짐승에게 줄 여물도 있고 다 있는데 잠만 좀 이렇게 들어가서 잘 수 있으면 이게 좋겠는데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노인이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 자기 집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집으로 이 사람들 하고 또 종하고 모든 이 짐승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우리 신약성경에도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친절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스피탈리티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덕목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나그네와 이와 같은 사람들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도들도 교회 안에서 친절을 베풀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베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22절부터 여기 기브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오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기브아는 나중에 요거 넘었으면 바로 룻기가 나오고 룻기 나온 다음에 바로 사무엘기 상이 나오는데 초대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죠. 사울이 출생한 도시일 거예요. 사울이 출생해서 이름이 사울의 도시라고 불리는 데가 바로 기브아예요. 참 묘하게도. 그래서 사울의 도시예요. 이 기브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밤에 와서 보니까 22절에 가서 보니까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완곡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아주 노인이 애걸복걸을 하죠. 이건 악한 일이고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타일르고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롯하고 비슷하게 얘기해요. 내 처녀딸이 있고 또 이 남자의 첩이 있으니 이 둘을 데려다가 욕을 보이고 이 남자에게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아주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남자가 자기의 첩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벨리알의 아들들,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강간하고 밤새도록 이 여인을 못 살게 굴어서 결국은 이 여인이 죽는 그와 같은 이 비참한 일이 그 안에 이제 발생하게 이제 되는 거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동성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남자가 남자와 함께 눕거나 해서 동성애를 벌이면 죽이라고 돼 있는데, 글쎄 한 도시 전체, 거의 도시 전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기부할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성애자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은 어쩌면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에 흉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동성애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극심하게 임하는 때의 시대적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들 몸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말 그대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2016년도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이제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광고를 하고 아마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리라고 믿습니다. 갈수록 이 수법이 진흥화되고 교묘하게 이렇게 술책을 부리고, 오늘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쪽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게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그렇게 해서 폭력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에게 이제 죄를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하려고 이렇게 저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하여튼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서울시장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동성애 이거 하는 거를 그걸 인권의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서울시청 자체를 지금 열어주고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악이 되는 이런 일을 몇몇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그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 동성애자와 같은 그 장소로 지금 내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인터넷에 가서 보니까 소강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여섯 개를 썼는데 아주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권이 소수의 욕구 충족이나 방종으로 잘못 가면 더 이상 인권이 아니라 이권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권이 아니, 인권은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인권이 돼야 되는데 몇 사람의 이권으로 서울시청을 지금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국민 보건에 해가 된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에이즈 환자가 생기고, 군대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해서 이 소 목사님 같은 게 아주 정확하게 마귀의 일이다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소강섭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미래가 없다. 동성애로 다 나가면은 그러면 사회가 황폐화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건전한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고, 이게 50년 100년이 지속이 되면 이 지구에 희망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왜 반대하냐,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 자체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조장한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차별법을 사용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차별법, 차별금지법 이것 자체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악의 올가미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대한다 해서 여섯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 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다. 이 동성애는 사악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자가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첩을 밖으로 내주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 갑시다 하고 얘기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싣고 가서, 그래서 여자를 열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그러니까 다 사람을 사서 이걸 어떤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 마디마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개를 냈다는 거예요. 그 열두 개를 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이 모든 이 여자의 시체를 이제 보내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30절에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런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취한 뒤에 너희 생각을 막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런 사악한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시체를 잘라갖고 그거를 지금 더더구나 지금같이 무슨 냉동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패된 그걸 갖고 올라가고 하려면 그거 다 썩고 그러는데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이런 거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그냥 둬선 안 된다 해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 동성애로 아주 물들었던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작정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토막살인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심각하게 부패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토막살 이런 거. 그렇죠? 30년 전에 20년 전에 언제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지난 한 10년 사이에 그냥 살인이 났다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토막을 내서 시체를 갖다 유기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죽이는 사람의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99.99% 이 선량한 사람의 인권은 무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살인한 사람은 살인 제도를 사용해서 그래서 사형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20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가서 보니까 미스바에 이제 모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나가고 그 회중이 단에서부터, 단 아시죠? 맨 위에 단, 그 다음에 부엘세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아니면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북을 다 통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이느냐 하면 미스바에 모이는데 거기에 누구도 모였냐? 길르앗 땅과 더불어. 길르앗 땅은 요르단이 이렇게 있으면 요르단강 요 오른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았으니까 여기가 단이 있고 이 밑에 부엘세바가 있고 여기 전체 사람들하고 여기 길르앗 땅의 사람들까지 다 어디로 모였냐? 베냐민 사람들의 미스바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하고 붙어있는 그 지역에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얼마가 모였냐 2절 가서 보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4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사람 4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행하고 왜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이스라엘이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결국에 7절 보라 너희는 다 이스라엘 자손인즉 여기에서 너희의 권고와 조언을 낼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브아 사람들이 동성애를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첩을 잡아 죽인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하게 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기브아에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끄집어내라고요. 이 사람들 처단하겠다. 그렇죠? 12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처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12절 13절 동성애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을. 아 근데 글쎄 기브아가 반대를 하고 기브아가 어느 사람들의 도시야? 베냐민 사람들의 도시인데 베냐민이 우리는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11지파하고 대립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은 자들을 비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주님께 대한 반역이 노골적으로 한 지파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싸우러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들 숫자를 셌더니 2만 6천 명이에요. 칼을 빼고 싸울 수 있는 남자가 2만 6천 명. 그 다음에 그 가운데 15절 가서 보니까 기브아 사람은 700명. 근데 이게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왼손잡이가 700명이 16절에 나오는데 이 700명은 여기 가서 보니까 16절에 이 사람은 무린매라고 하는 이 슬링이라는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고 요 안에 돌을 넣어갖고 그래가지고 이걸 탁 던지면은 그러면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 슬링을 쓰는 이 무린매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700명이 나오는데 얼마나 무린매를 잘 던졌는지 여기 가서 보니까 머리털과 하나 그거까지도 구분해서 맞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무린매를 잘 쓰는 그런 사람이 700명이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베냐민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18절에서 25절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너가 대장이니까 올라가라. 이제 이야기를 해서 유다가 올라갔는데 글쎄 무슨 일이 생겼어요? 첫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한테 져갖고 2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둘째 날에 또 가서 싸우는데 1만 8천 명이 또 죽어요. 1만 8천 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쭙고 그리고는 다시 셋째 날에 올라가서 복병을 두고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이제 유인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 26절에서 46절 말씀 가서 보시면 베냐민 지파 사람 2만 5천 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승리를 이제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46절. 예. 그 가운데 600명만 살아남아서 남자들 그 사람들이 림몬 반석이라는데 거기 가서 지금 넉 달을 머무르고 있고 48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을 칼날로 치되 모든 도시의 사람들과 짐승과 손에 닥치는 모든 것들을 칼날로 치고 또 자기들이 각 다다른 모든 도시를 불살라서 아주 완전히 이 동성애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도시는 남자 여자 아예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이고 도시를 불로 태우는 그러한 일을 이제 이루는 것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예, 여러분 여리고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라합과 그녀에게 속했던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예,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예,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된 전적으로 봉헌된 그런 도시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 27장 이제 29절 같은 데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교회 시대에 사는 저희도 무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죄를 이렇게 눈 감아주면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친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8년 동안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좀 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까지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집사들이나 좀 두고두고 좀 참고 좀 관용을 더 베풀고 좀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유를 두고 이렇게 좀 처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일이 자꾸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일을 당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집사 형제님들과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권징위원회도 강화를 하고 절차도 다시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악이 발생이 되면 빨리 제거를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이걸 자꾸 덮어주고 하다 보면 그럼 그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지고 600명만 남은 거면 600명.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장에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이제 멸절시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이긴 이후에 11지파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서는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또 600명 남았는데 저거 그대로 해서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해야지. 아내를 주면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 저 지파가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성급하게 지금 저주의 말을 내놓은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엉엉 소리를 내고 우는 겁니다. 그렇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열두 지파를 주셨는데 한 지파가 지금 다 멸절되게 생겼습니다. 600명 남았는데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우리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여자들이 온 거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 단에서부터 이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만 명이 왔는데 거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참가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 동쪽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이쪽에 요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재판관들의 도시들 말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요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글쎄 어떻게 된 일인지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갓 지파에게 속한 이 도시에서는 사람을 한 명도 보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치밀어서 거기로 다 12,00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되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만 남겨두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다 멸절시키는 그런 일이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 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녀들 400명을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400명을 데리고 왔으니 600명인데 200명을 더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온 회중이 몇 사람을 림몬반석으로 보내서 베냐민 자손에게 말하고 평화로이 그들은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너희들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의 멸절시킬 뻔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 아내를 얻어왔으니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 너희 지방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평한 말을 해서 베냐민 사람 400명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200명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200명이 더 있어야 지금 되는데 베냐민 지파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민수기하고 여러 군데 이제 가서 보니까 민수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민수기 1장 37절 가서 보시면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수를 모세가 셌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몇 명이었냐? 35,400명이었어요. 35,400명. 자, 이 일 이후에 40년 동안 빙글빙글 광야를 돌고 모세가 다시 한번 수를 세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 내용이 민수기 26장 41절에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의 수가 불어나갖고 4만 5천 명이 된 거예요. 4만 5천 명? 거기에다가 여인이 있고 아이들 둘만 있다고 얘기를 해도 얼마에 2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로 줄었어요? 600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 이거 그대로 두면은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지금 400명 아내를 지금 얻어주고 200명도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의를 하느냐. 자기들끼리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짜고 치는 고수도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줄 수가 없으니 저 위에 실로라고 한 데 거기 제사장들이 사는 그 도시에 거기 매해 축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축제가 열리면 처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몰래 붙잡아라. 200명만 몰래 납치를 해서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러고 우리 딸을 왜 납치해 갔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줄 수 없어서 그런 거니 우리가 너희가 진짜 준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납치를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죠? 자기들 방법대로 200명의 그 처녀를 데려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그 안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어떤 뭐 교리적인 어떤 내용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이 한번 17장, 18장도 그 모든 고통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 미가라는 사람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레위 사람 그 요나단 때문에 생긴 거고 그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20만 명, 30만 명이 순식간에 죽은 거예요. 20만 명, 30만 명이. 이스라엘의 12분의 1이. 누구 때문에? 레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이 붕괴하게 될 때, 그렇죠? 그 사회가 완전히 붕괴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기록해 놓으셨냐. 우리 한번 끝에 가서 맨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두 가지 사건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선량한 사람이라 해도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사회가 그냥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교회 시대에도 교회 안에도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 안에도 단정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법을 이렇게 공의롭게 집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리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해서 7번에 걸쳐서 맥잡기 강의를 이제 다 마치면서 여기 위얼스비 목사님이 사사기에 몇 가지 교훈을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한번 저와 함께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12명의 재판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봐 어디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을 위한 구출자를 주신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 한국 땅에도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출자를 주실 수 있다. 구출자들을 주실 수 있다. 재판관들을 주실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나라의 역사와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할 때 내가 사는 그 인생에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글쎄 옛날에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30살 뭐 이렇게 40살 초반까지만 해도 그저 그냥 열심히 살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일이 인생의 끝부분에 많이 오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주여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만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국가의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지도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지도자가 생기면 왜 악한 지도자가 생기냐? 저와 여러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왜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 때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 기독교 국가 제가 참 감명 있게 느낀 게 한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는 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아시아의 거의 정말 유일한 기독교 국가예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때 호시탐탐 외국의 여러 세력들이 우리나라 지금 먹어치우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도자가 좋아야 이걸 벗어날 수 있거든요. 동성애나 인정하고 이런 사람 지도자로 서보라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요새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생각도 해보면서 국가의 그 역사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북한 땅에 저렇게 악한 지도자를 주실까? 지금 올해 71년째거든요. 71년째.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언가 이 북한 땅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누가 좀 기독교 역사를 잘 알고 이런 분이 있으면 좀 그런 거를 이런 사사기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이렇게 시켜서 그 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의 기독교를 저 북한 땅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북한이 가장 먼저 이제 흥황하게 발전했고 거기서 다 해서 밑으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땅이 지금 악의 축의 땅이 되고 마귀 집단이 다스린 그런 땅이 되었는가. 이 성경의 역사를 가서 봤을 때는 무언가 크게 잘못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크게 왜곡이 된 그런 형태로 북한에 전달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방탕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재판관들 아비멜렉을 제외하고 가서 보시면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행했어요. 자기 뜻대로 행할 땐 다 망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삼손도 그렇고 다 망하는 거 보시죠? 기드온도 얼마나 첩을 두고 했으면 아이를 70명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게 행한 것 많이 있게 될 때 나중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러한 종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 정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이 무정부 상태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무정부 상태가 되면 저와 여러분 금방 죽습니다.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게 그게 무정부 상태예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 금방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부가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민족은 멸망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고 그 동성애를 눈감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극한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다. 여러분 12명의 재판관이 있었죠. 그 재판관 중에 한번 보세요. 에훗, 삼갈,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7명은 3절씩 나와요. 3절씩.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네. 지금 삼손 4장, 기드온 뭐 3장, 입다 뭐 2장, 3장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렇죠? 웬만큼 절수가 나온다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자그마치 7명의 그 재판관들은 그냥 이름 한 글자 나오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이름이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억울한 것 같고 해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주신 운명이다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그렇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해주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회개보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자꾸 제가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회개보고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회개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회개사 앞에서 회개보고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고 이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은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나도 하나님처럼 미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가 끝났는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야기가. 그렇지, 한 지파가 다 해서 한 30만 명이 죽는 이걸 다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뒤에 룻기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를 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이 룻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 이걸 통해서 그래서 쭉 이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그 전에 누가 있어요? 라합이라는 그 창녀 아시죠? 아, 그 창녀가 다윗의 계보를 지금 잇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어려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문자 보내드렸듯이 내외부로 어렵고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대를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유대인 아닙니다. 21세기에 지금 여기 이 한국 땅에 이 남한 땅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세대를 섬겨야 돼요. 다윗이 자기의 세대를 섬겼다 그랬어요. 자기의 세대를 섬기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섬기느냐, 그건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사는 이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